동안이냐 노안이냐를 결정짓는 것?
머리숱?
대한민국 대표 탈모 전문 기업은?
해온수 13만의 탈모닷컴?
탈모닷컴에서 직접 개발한 프로페셔널 탈모 방지 샴푸는?
아, TS 샴푸!
늘어진 두피 모공을 꽉! 단 한 올의 모발까지 꽉! 사용할수록 풍성해지는 나의 모발! 이제 탈모 고민 끝! TS 샴푸!
본 방송은 iBlog.com을 통해서 송출되고 있습니다. 미디어 플랫폼 iBlog iBLUG.com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제가 제 목소리가 마음에 안 들어서 좀 경쾌하게 시작을 해봤어요.
좋아요.
괜찮나요?
좋아요.
아이고 죄송합니다. 처음부터. 아 오늘은
저희가 이제 방송이 이제 회를 거듭할수록 이제 자기 평가를 스스로 하게 되잖아요. 그러면서 이제 각자 서로의 목소리가 마음에 안 들다.
서로가.
그러니까 각자 본인에 자기의 대한 목소리가. 네. 평가가 이제 박해지기 시작하면서 되게 딜레마에 빠진 거죠. 그러니까 방송을 하기는 하는데,
그쵸.
방송하고 있는 내 자신 되게 마음에 들진 않고
민망하고.
근데 어떻게든 이 영화에 대해서 이야기는 하고 싶어서 이제 어쨌든 퇴근 후에 모이긴 모이는데 저희가 목소리가 마음에 들지는 않고
개인적으로 시간이 있고 돈이 있다면 아나운싱하는 학원에 다니고 싶어요.
맞아요.
내가 그렇게까지 해야 하나 이런 생각도 사실 또 들기도 하고
근데 그렇게 또, 해야 될 것 같아요.
우리 거 녹음한 걸 이렇게 들을 때마다 그 생각을 매번 해요. 100번씩 해요 저는.
제가 아직 부족하네요. 아직 마인드가 안 되네요. 네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또 네. 세 번째 이렇게 벌써 또 세 번째 시간을 맞이했습니다. 네. 네 저희가 언제부턴가 요즘 이제 좀 시의성 있는 영화들을 고르기 시작했는데 오늘 고른 영화도 현재 상영 중인 영화죠. 예. 매직 인 더 굿나이트.
네. 우디 앨런 감독의 작품이고 44번째 장편 영화예요.
아우 44번째.
네. 44번째 장편 영화입니다. 네.
정말 부지런하십니다.
네. 거의 아타스 모모에서 지금 상영 중이고요. 네.
영화 소개를 그럼 먼저 간단히 하고 갈게요. 네. 1928년이죠. 배경이 웨이링수라는 이름의 마술사로 아주 인기를 끌고 있는 스탠리가 남자 주인공이에요. 이 사람이 이성적인 그가 이제 흔들리기 시작한 게 바로 심령술사인 소피를 만나면서부터인데요. 이 스탠리란 사람은 원래 눈에 보이지 않는 거는 절대 믿지 않았던 아주 철저한 이성론자였어요. 그런데 보이지 않는 세계를 보는 아주 뭐라고 할까요? 감성적이고 좀 형이상학적인 소피를 만나면서 점점 빠져들고 둘의 어떻게 보면 이제 매직이 펼쳐지는 영화라고 할 수 있죠. 어떻게 보면 뻔해요 줄거리는.
그렇죠. 엄청 예. 뻔한 로맨틱 코미디인 거죠.
굳이 우리가 여기서 뭐 스포일러를 얘기를 운운하기에도 좀 민망할 정도로 아주 행복한 결말이죠. 남녀 주인공도 정해져 있고 큰 갈등이라고 할 것까지도 없을 것 같고요. 그래도 어쨌든 얘기할 거리가 좀 많아요 오늘. 예. 어떻게 보셨어요? 은영쌤 먼저 말씀.
저는 영화가 그렇게 길지 않아요. 우디 앨런 영화가 원래 그렇게 길지는 않은데 저는 왜 그런지 이제 나이가 들어서인 건지 120분이 넘어가는 영화 너무 힘들거든요.
저 그래요. 보고 나면은 무릎이 아파서 못 일어나겠어요. 그러니까 안 움직이고 딱 앉아 있잖아요. 무릎이 시려나.
보는 중에는 괜찮고 네. 보고 났을 때
저는 그 작년이었는지 올해 초였는지 기억은 안 나지만 헷갈리네요. 어쨌든 3시간이 넘어가는 영화가 정말 많이 개봉했어요. 네. 자베 돌란의 로렌스 애니웨이도 3시간이 넘었죠. 압들라티프 캐시시 감독의 블루도 그랬죠. 그리고 마틴 스코시지의 울프도 그랬어요. 3시간이 다 넘어가니까 못 보겠더라고요.
3시간이 힘들어요.
너무 힘들더라고요. 그래서 120분이 넘어가면 일단 되게 부담스럽고 이번에 군도도 되게 길었잖아요.
길죠.
그냥 보면서 되게 그러니까 중간에 꼭 한 번씩 조는 타이밍이 없는 거예요. 본의 아니게. 근데 97분 깔끔하잖아요. 아. 저는 100분이 안 된 영화가 왜 이렇게 좋은지 모르겠어요.
아, 요즘 저도 눈길이 가요.
그때 프란시스 같은 경우에는 심지어 90분도 안 됐잖아요. 그건 장편이라고 하기엔 참 민망하지만 어쨌든 저는 이렇게 짧아서 너무 좋았고 솔직히 우디 앨런 영화가 맞을까? 이런 생각이 들 만큼 뭐 이중적인 메시지는 없어서 좀 놀랍긴 했지만 그냥 그럼에도 불구하고 깔깔거리면서 봤던 것 같아요. 네.
의외로 네. 코드가 개그 코드가 많이 들어가 있었어요. 저도 좀 하하하 이렇게 뭐라고 해야 되나 가벼운 웃음 많이 웃었던 것 같아요.
네, 저도 네, 이제 영화 많이 보면서. 웃긴 했는데 네.
웃기고 그냥 소소하게 웃을 법한 장면들은 많았는데 전 좀 실망스러웠어요. 보고 났을 때
어떤 점에서?
그냥 뭔가 이렇게 서사적인 면에서도 큰 뭐 줄거리가 있는 것도 아니고 갈등이 있는 것도 아니고 그러니까 내용 자체는 그냥 고만고만하고 삼삼해요. 그리고 우디 앨런 영화 같은 느낌도 안 들었고 봤을 때 우디 앨런 영화 또 보고 싶다 이런 느낌이 하나 드는 영화들이 많았었단 말이에요. 근데 네. 이번 영화는 굳이 그런 건 없었고 그러니까 영화가 완전 최악이다 이런 건 아니었지만 굳이 이거를 다른 사람한테 아, 한번 꼭 봐. 꼭 볼 만한 영화야라고 추천할 법한 영화는 아니라는 느낌이 들었어요.
강추는 아니었구나 싶으세요.
네. 언니는 어떠셨어요?
저도 좀 비슷했던 게 뭐라고 해야 되나 아까 얘기했지만 그냥 확 이렇게 날아가는 느낌 있잖아요. 그러니까 저는 좀 원래 취향이 여운이 긴 영화가 좋아요.
저도.
슬픔이든 그게 뭐 충격이든 강렬함이든 아니면 뭐 따뜻함이든 보고 나서 이렇게 뭔가 이렇게 마음이 싹 이래지는 게 나는 좋거든요. 영화를 보는 것도 사실 그 느낌을 갖고 싶어서인데 이 영화는 너무 깔끔하고 예쁘고 밝고 사랑스럽고 하지만 영화관에서 불이 탁 켜지자마자 뭔가 싹 이렇게 알코올이 증발되듯이 확 날아가는 느낌이었어요. 사실 그 우디 앨런의 영화들 중에 뭐 제가 뭐 많은 걸 본 건 아니지만 최근에 그 여러 가지 그 정말 예쁜 도시를 찍어가서 시리즈를 많이 찍었잖아요. 그 영화들이 저는 좀 공통적으로 그런 느낌이 들어서 저도 약간 실망? 그러니까 실망이라기보다는 그냥 별로 기억에 남지 않겠다는 느낌이었어요. 이번 영화는.
그렇군요.
네. 기대를 사실은 많이 했거든요. 근데 저는 우디 앨런 전편의 그 블루 제스맨이 너무 좋았었기 때문에
네.
뭐 좀 뭔가 이런 겉보기에 사랑스러운 영화긴 한데 그 안에 또 뭔가 있지 않을까 좀. 네, 은영 쌤 말씀하셨듯이 이중적인 뭔가를 원했던 것 같아요. 저는.
네, 그러니까 우디 앨런의 영화라고 하면 그래 단순한 스토리텔링 구조를 가지고 있지는 않잖아요.
네.
그러니까 뭐 그냥 쉽게 생각하시게 뭐 많은 관객들이 우디 앨런의 영화 중에서 지금 현재 우리 나이 또래가 익숙할 만한 영화라고 한다면 미드나잇 인 파리일 텐데
아, 네.
미드나잇 인 파리는 단순히 낭만 코드를 가지고 있는 영화가 아니라 이 세상에는 어떠한 황금시대도 없다, 천국이 없다
그렇죠.
라는 걸 되게 섬뜩하게 메시지를 담고 있는 무서운 영화예요. 무서운 영화는 아니지만 뭐 두 번 봐도 무서운 느낌은 들지 않지만 보고 나면 뒤통수 맞는 느낌은 좀 있거든요. 아 그래서 이 영화가 말하는 게 뭔데? 라고 봤을 때 아 이런 이중적인 메시지가 들어가 있구나. 근데 매직 인 더 문라이트에는 그게 없었어요. 그러니까 우디 앨런식의 로맨틱 코미디다 라는 이야기 들었을 때 적어도 70년대 나왔던 애니홀이나 맨하튼 같은 느낌이라도 줄 줄 알았는데 그건 없었다. 그러니까 제가 지금 들어서 생각을 해보면 아 우디 앨런이 확실히 미국을 벗어나면 좀 약발이 좀 덜 받는 게 아닌가. 확실히 본투비 뉴욕커이기 때문에
네, 네,
정말 뉴욕에서의 어떤 블루 제스민 같은 경우에는
전형적인
그 40년이 넘는 그 영화 생활 중에서도 탑 클래스에 들어가는 영화라고 생각하거든요. 저는 블루 제스민 같은 경우는 그건 미국에서 했었던 거고 다시 이제 유럽으로 돌아오고 나서는 아 이게 약벌이 좀 당한 게 아닌가 이런 생각이 그러니까 비행이 너무 힘드셨나 봐요.
가뜩이나 멀죠. 미국에서 네. 유럽은 멀죠.
유럽에서 너무 울거먹은 거지.
근데 유럽에서 찍은 영화들 중에서 그게 다 나빴던 건 아니거든요. 특히 매치 포인트 같은 경우는 또 이것도 탑클래스에 속한 영화인데 이번 영화는 좀 많이 함량이 좀 떨어졌다.
네, 영화 자체가 완전 별로인 건 아니에요. 근데 우디 앨런의 전작들에 그렇죠. 비교해 봤을 때 아, 이 영화는 조금 거기에 못 미친다 싶은 거죠.
그냥 콜린 퍼스랑 엠마 스톤을 보러 가는 관객들에게는 추천할 수 있는데
그쵸.
우디 앨런의 영화를 기대하고 가는 관객들에게는 좀 실망을 안겨줄 수도 있다. 이런 맞아. 얘기를 전하고 싶어요.
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어쨌든 오늘 1시간 이상을 이 영화에 대해서 얘기를 할 때
네.
사실 뭐 강추해요. 막 이러진 않지만 그 영화의 속속들이 이쁜 구석들이 있어요.
그럼요.
네, 그럼요. 그래서 이제 그거에 대해서 좀 더 우리 아니, 실망시키면 안 되죠 또. 네. 칭찬을 한번 칭찬거리를 찾아보려고 합니다. 나는 콜린
찾아야 돼요? 아,
찾아봅시다. 아 나는 내가 먼저 얘기하자면 나는 콜린 퍼스의 이런 캐릭터가 좋아요.
그러니까, 시니컬해?
아, 다른 남자가 하면은 별론데 콜린 퍼스가 연기하는 이런 시니컬하고 싸가지 없는 남자가 너무 좋아요.
영국 남자라 그런 거 아니에요? 영국 아, 억양으로 막 그런 말하니까?
걸까? 그런 걸까?
아, 근데 네, 영국 남자 좋아해.
좋죠.
근데 콜린 퍼스가 연기하는 신경질적이고 시니컬한 남자는 아 뭐라고 해야 되나? 여자의 정복 욕을 막 자극하는 게 있어요. 어, 재수 없어 하고 외면하는 게 아니라. 저거 봐라. 이런 느낌.
나쁜 남자한테 좀 끌리신 적 있죠?
어렸을 때 많이 끌렸고. 지금은 그나마 많이, 그나마 많이 난 구제가 된 데도 불구하고 영화잖아요. 감성을 자극하잖아. 그래서 나는 그 콜린 퍼스의 아까도 우리끼리 얘기했지만 연기들 중에서 내가 정말 감동받은 너무나 좋게 본 영화, 아, 드라마인데 영국에서 아까 95년도라고 했나요?
네, TV 시리즈. 네,
BBC에서 방송했던 오만과 편견에서 다하씨가 나는 내 인생 거의 최고의 남자 중에 하나, 매력적인 남자 중에 하나였어요.
뭐 콜린 퍼스 커리어를 이제 완성을 획기적으로 했던
네, 바꾸기도 했고 그 드라마를 찍고 여주인공이랑 또 연애를 하기도 했더라고요.
그렇죠.
아, 근데 그 젊었을 때의 다하씨를 이렇게 연기한 젊었을 때 콜린 퍼스가 막 나는 그래요. 그 영화 이 드라마가 방영될 당시에는 그 시간의 길거리에 사람이 없었다면서요. 영국 전역에 그럴 정도로 폭발적인 인기를 끊었는데 요즘 우리말로 하면 솔직히 말하면 츤데레잖아요. 츤데레. 츤츤거리잖아 계속.
언니 그 표현 되게 좋아하시네요.
그러니까
이 말 한번 써보고 싶었어. 나도 한번 써보고 싶어서. 그래서 아무튼 그 이미지가
언니 지수이가 비웃어요.
아니 귀여우셔서
우리 나이 차이 별로 안 나거든요. 그 다하시의 약간 나이든 중년 버전?
네.
그러면서 물론 색깔이 좀 다르긴 하지만 콜린 퍼스가 눈에 확 들어왔고 네. 사실 엠마 스톤은 저는 그렇게 매력적으로 보진 않았는데 이번 영화에서 그냥 예쁘다 정도.
되게 예뻤어요.
너무 예뻤어요.
그래요?
많이 예쁘다는 예쁘다는 생각을 해본 적이 없는 여배우예요. 그래서 네. 이 여배우의 어떤 매력을 뭐 이야기하는 영화 중에 뭐 좀비랜드도 있고 크레이지 스튜핏 러브 뭐 이런 것도 있고 뭐 헬프도 있고 그런데 예쁘진 않았고 그냥 그냥 눈 크네 다리가 예쁘네 다리가 예쁘다 그 정도. 그리고 어메이징 스파이더맨에서는 약간 살이 좀 쪘는지 팔뚝이 되게 두꺼웠거든요 그때는. 근데 이번 영화에서는 너무 말랐고
팔이 일자야.
아니 그리고 등에도 막 이렇게 뼈가 나오더라고요.
많이 말랐다.
많이 마르고 너무 예쁘게 나오고 그러니까 베레모가 그렇게까지 잘 어울릴 줄 몰랐는데
맞아요.
그리고 커트머리도 너무 잘 어울리고
난 보면서 사람 눈이 저렇게까지 커도 될까? 이런 생각이 좀 들어서 너무 크다는 생각 좀.
그래서 그 멘탈 바이브레이션이 와요 막 이거 할 때 정말 그 영매다운 그 느낌이 있더라고요. 그 눈 큰 얼굴로
참을 수가 없어 웃으면
한자가 보여요 막 이러는데.
아니 근데 그렇게 예쁘네 그렇게 하면 나라도 넘어갈 것 같아요. 아니 귀여워서라도
여기에서는 진짜 완전 똥무식자로 나오잖아. 니체 모르고 에이. 니체? 막 이거 디킨스 아니에요? 막 남자 답답해가지고 아 어머니 이 딸내미 공부는 더 해야 됩니다 막 이렇게 얘기하는데 그냥 그걸로 사랑에 빠질 것 같은 그런 백치미가 돋보이는 역할이었어요. 항상 똑부러지는 역할을 했잖아요.
아 그랬죠. 왜냐면, 대표적인 네. 이미지였죠.
헬프에서도 진짜 뭔가 그런 흑인 사회를 이렇게 세상에 알리고 개척하는 어떤
기자였죠.
네, 그런 사람이었고 어메이징 스파이더맨에서는 주인공 남자보다 더 똑똑해요. 교인이 그렇잖아요. 근데 여기에서는 정말 니체도 모르는 똥무식자 인문학적 소양이 전혀 전무한 그런 아가씨로 나오죠.
확실히 남성들의 그 뭔가를 자극하는 그런 뭐라고 해야 되나 매력이 있는 여자인 건 분명한 게 전 너무 인상적이었던 네. 영화평 중에 하나가 그 어메이징 스파이더맨을 보고 나서 한 남자 친구가 했던 말이
네.
야 엠마 스톤을 위한 영화다. 심지어는 스파이더맨이 전혀 눈에 보이지 않을 정도로 처음부터 끝까지 엠마 스톤이 너무너무너무너무 이쁘게 나온다는 얘기만 계속하더라고요.
그렇구나.
물론 그 친구의 개인적 취향일 수도 있지만
정말 개인적 취향인 것 같아요. 제 주변 남자들은
아,
네, 엠마 스톤 그렇게까지 좋아하지 않더라고요.
아니 그 영화에서는 극찬을 하더라고요. 이 친구도 그랬던 친구는 아닌데
네. 그래서 저는 약간 그 결을 같이 한다고 생각하는 게 엠마 스톤과 제니퍼 로렌스와 셰일린 우들리 같은 경우는 솔직히 말하면 예쁘진 않은데 그러니까 여자들은 예쁘다고 말하는데 남자들은 동조해 주지는 않더라고요.
약간 다르지 않을까?
약간 다른데 그러니까 완벽하게 예쁜 얼굴들은 아니지만 매력이 있고 그러니까 여자들이 그래서 엄청나게 예쁜 여자들 있잖아요. 뭐 마리온 꼬띠아르나 이런 여자들은 예쁘다고 인정을 하지만 막, 막 좋아요 막 지지하고 이러진 않는데 그녀들은 지금 제가 방금 언급한 그녀들 같은 경우에는 전형적인 미인들이 아니기 때문에 여성들이 약간
인정하기 싫은 게 있어.
아니 그러니까 약간 위안을 받는 건 거죠. 아주 예쁘진 않은데 이 여자들이 잘 나가고 있음에 약간 대리만족을 한다고 해야 되나 그래서 더 지지를 하고 여성으로서
근데 매력은 폭발하지 않나? 나는 제니퍼 로렌스랑 난 그렇게 매력적인 여자를 거의
제니퍼가 진짜 최고인 것 같아요.
제니퍼 로렌스 지금 크리스 마틴이랑 사귀더라고요.
그렇더라고요.
그러면 우리 홀트는 바로 차인 건가요? 아니 근데 기네스 펠트로 언니하고 이혼한 지 5개월밖에 안 되는데 어떻게 그렇게 체갈 수 있죠? 제니퍼 로렌스를 그렇게
픽스유를 들었을 때 난 정말 이 남자 대단하다 그래 기네스 펠트를 픽스해라 이런 느낌이었는데 그새 또 그런 일이 있었군요.
네 그렇더라고요. 뭐 이건 사족이었습니다. 어쨌든
네. 그렇군요. 아무튼 근데 이 영화에서 이런 남자 주인공, 여자 주인공을 중심으로 물론 이야기가 이 이제 러브 스토리가 펼쳐지는데 그 주변에 또 얘기할 만한 조연들이 굉장히 많더라고요.
저는 되게 충격적이었던 건 그 해미시 링클레이터라고 그 캐트리스 집안의 장남이죠.
네, 소피에게 반하는 그
주구장창 우쿨렐레.
나는 우쿨렐레 솔직히 말하면요, 이게 지금 우쿨렐레가 되게 불편해요. 한국에서 지금 모든 인디씬에 있는
붐이죠.
나는 그 우쿨렐레 피크닉 나왔을 때부터 우쿨렐레가 너무 싫었거든요. 몸만 하면은 전부 우쿨렐레 들고 나오니까. 근데 아니나 달라 이 사람도 우쿨렐레를 들고 이렇게 나와가지고 허우대가 멀쩡하고 그렇게 늘씬하고 키 크고 잘생긴 남자가 우쿨렐레를 가지고 계속 노래를 말도 안 되는 노래를 부르는 걸 들으면 근데 그건 있는 거죠. 그러니까 콜리버스가 연기하는 스탠리 같은 경우에는 나이가 굉장히 많은 남자잖아요.
그쵸?
이 사람이랑 지금 적수가 안 될 수밖에 없어요. 왜냐하면 이 나이 많은 남자가 이 남자 돈 많고 잘생긴 이 남자에 비할 게 없잖아요.
뭔가 흠을 만들었어야 되는.
그러니까 이 바보로 만드는 거죠. 이 젊은 남자를 바보로 만드는 수밖에 없는 거죠. 이건 우디 앨런이 본인을 투영했다고밖에 설명할 수 없는 거죠.
그럴까요? 콜린 퍼스의 투영인가요? 그렇죠.
야, 젊은 남자 그래봤자 다 이렇게 똥과부야 얘들아.
나이 많은 남자가 훨씬 매력 있고 지적이지 이 사람은 아니야라는 걸 뭔가 우리에게 주입시키는 그런 느낌이라고 무의식 속에 이제 주입하기 위한 여러 가지 장치 중에 하나였군요.
근데 이 남자 배우가 그 요즘에 엄청 많이들 보셨을 것 같은데 한국 분들도 그 뉴스룸 시즌 2에 나왔어요. 시즌 2에 제리로 나왔는데 그 워싱턴에서 일하는 PD로 나와요. 뉴스 PD로. 거기서 되게 야망이 있어서 뉴스를 조작을 해서 결국에는 그 뉴스룸에 있는 그 사람들을 되게 어려운 지경에 만드는 사람으로 나오는데 거기에선 근데 되게 지성이 있는 남자로 나오죠.
냉철한 캐릭터인가요?
냉철하고 엄청 야망이 있고. 네.
지금 한참 하고 있는 거예요?
아니 지금은 끝났어요. 네, 시즌 3를 아마 할 거예요. 그래서 막 거기에서 제프 다니엘스가 앵커로 나오는데 그 제프 다니엘스가 제리한테 그러거든요. 이 남자는 피바디상을 노리는 남자다. 그러니까 언론인상, 올해 언론인상 같은 거 노리는 남자다. 그러니까 그런 역할을 하려면 그 캐릭터가 어떻겠어요? 엄청 똑똑하고, 엄청 일 잘하고, 그런 남자로 나오는데 그 남자가 여기에서는 대사는 거의 하는 게 없이, 난 당신을 사랑해요. 우리 언제 결혼할까요? 당신이 좋아한다고 해서 다 사왔어요. 당신이 마음에 들어 했던 거 다 사왔어요. 뭐 이런 거고, 아버지 영혼 믿고, 이런 걸로 나오니, 이게 너무 웃기더라고요, 저는 개인적으로.
이건 좀 진짜 딴 얘기인데, 요즘 그 김연아가.
그쵸. 잘생겼다.
이 CF 때문에 모든 문화센터에 우쿨렐레반이 다 매진이야. 들어가기가 너무 힘들대. 아주머니들이 그래요? 모두가 다 우쿨렐레를 다 배우고 있다는
거예요. 그게 연하 때문인 거예요?
그렇다는 얘기가 있어요.
되게 불편하네요.
나는 그 CF를 보면서 단 한 번도 우쿨렐레를 배우고 싶다는 생각을 한 적이 없는데 그러니까 주로 이제 작은 아기들을 가진 부모들을 중심으로 이제 조금 더 연식이 있으시고 아니면 이제 손자 손녀가 있는 분들까지 네. 우크렐레를 그렇게 열심히 배우고 있다고 그러시네요. 갑자기 생각났어.
우크렐레가 나쁜 악기는 아닌데요.
아니, 나쁜 악기가 어디 있겠어요. 세상에
너무 좋고 멋진 악기인데 네. 계속 그런 식으로 활용이 되니까 불편한 거죠.
그렇죠. 네. 한국과 이제 미국에서 이렇게 이게 유행하고 있는 우크렐레.
아, 심지어는 그녀에도 나오잖아요.
거기 나와봤죠.
너무 싫었어. 정말 정점을 찍었어.
아니 근데 또 마담 프로스트의 비밀 정원은 또 다른 느낌으로 우크렐레가 나오잖아.
그거 못 봤어요.
그래도 싫지. 그럼에도 너무 싫어요.
거기서는 너무 싫어. 더 이렇게 불편해. 행복하고 밝은 일상 이런 거를 표현하는 악기거든요. 이제 피아노랑 이렇게 대비돼서.
아 그녀에서 와킨 피닉스가 그걸 하면은 네. 그 스칼렛 요한슨이 엄청 섹시한 목소리를 노래 부르잖아요.
그렇죠.
싫다고요. 싫어. 그 느낌 싫어요. 뭔가 너무 있어 보이려는 그 느낌 자, 너무 싫어요.
우크렐레는 이제 그만하고 우크렐레를 연주하던 남자가 이제 그랬답니다.
네네.
주변에 또 다른 조연들 중에 좀 눈길을 끌만한 그런 분들이 또 있을까요?
그리고 거기에서 이제 바네사 이모죠. 그 스탠리의 이모. 남프랑스에 살고 계신 그분이랑 이제 콜린 퍼스의 어떤 전작에서 함께 했었던 것도 있었어요. 그 와라걸 원츠라고 아만다 바이스의 이름을 높였던 영화인데 거기에서는 이제 모자 관계로 나왔었죠.
아, 두 콜린 퍼스.
콜린 퍼스.
네, 콜린 예. 퍼스와 모자 관계로 나왔었는데 네. 이 두 영국 배우 딱 봐도 영국 배우 느낌 나지 않나요?
맞아요.
네. 딱 봐도 그 발음 딱딱 떨어지는 거 하면
되게 뭔가 품이 있어 보였어요.
그렇죠. 뭐 계속 그런 역할만 하셨어요. 막 공주 역할 하시고, 막 귀족 부인 역할만 하셨고 계속 그런 역할을 하신 거예요. 뭐 거기 그리고 또 그 엠마 왓슨의 엄마로 나왔던 여자분도 역시나 뉴스룸에 나왔고 이분도 필모가 되게 좋아요. 인투 더 와일드라는 영화가 있었고 뭐 최근작으로는 뭐 파크랜드에도 나오셨고 뭐 미스팅 러버 뭐 엄청나게 많이 나오셨고 아무튼 배우 기용은 되게 좋았다는 생각이 들어요.
네.
네.
좀 어떻게 보면은 그런 역할이 떠오르지 않는 배우를 갖다가 의외의 역할을 맡긴 거라고 할 수 있잖아요. 그 뉴스룸에서 나왔던 PD 역할을 했던
완전 상반되기도
하고. 근데 그런 것도 그렇고 저는 이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우디 알렌의 천재적인 능력 중에 하나인 것 같아요. 이게 영화들을 쭉 보면은 정말 캐릭터에 잘 어울리는 배우를 잘 캐스팅하는구나 이런 생각이.
그게 기본 소양이어야 되지 않을까요? 감독이든 PD든 캐스팅은 가장 기본적인 소양인 것 같고.
하긴 그렇죠. 뽑는 사람이니까.
그렇죠. 그걸 해야 되는 사람이니까.
그리고 우디 앨런 정도의 명성이니까 그러니까 내가 마음 먹은 배우를 기용을 할 수 있는 거죠.
그러겠죠.
근데 우디 앨런도 퇴짜는 많이 맞았다고 해요.
그래요?
네.
아 그래요?
근데 뭐 지금은 그렇게 퇴짜를 많이 맞을 것 같지는 않은데 네, 지금은 뭐 두팔벌레 환영이라고 그렇죠. 하니까.
아니, 우디 앨런 영화에 출연했다 하면 자기 필모가 확 속이 됐는데.
근데 이번 영화로 엠마 왓슨이 되게 마음에 들었었나 봐요. 엠마 왓슨이래. 엠마 스톤이 되게 마음에 들었어. 엠마 왓슨 뭐하니 헤르미온이? 엠마 스톤 되게 마음에 들었는지 이제 다음 작품 지금 벌써 촬영 들어갔거든요. 와킨 피닉스하고.
거기는 배경이 어디예요?
잘 모르겠어요. 근데 우디 앨런 프로젝트라고 지금 IMDb에는 떠있는데 저도 정확한 뭐 신업 같은 건 아직 읽어보진 않았는데 이 작품보다는 좋기를 바라는 마음이 있어요.
네. 네.
그래야죠.
네.
아니 저 궁금한 게 우디 앨런 왜 자꾸 옛날 배경으로 영화 찍는 거예요?
이 사람이 생각하기에 가장 아름다웠던 시대가 1920년대, 30년대라고 생각하는 것 같아요.
아니 심지어 이 사람은 이때 태어나지도 않았어.
그쵸. 그러니까 자기가 태어난 이 시대부터 벌써 마음에 들지 않는 거죠. 그러니까 사람 자체가 굉장히 신경질적이고 시니컬하잖아요. 그냥 이 사회에 대한 많은 불만들이 있고
그리고 심지어 자기가 태어나지도 않았던 시대를 뭔가 동경을 하면서 영화를 찍었다는 거죠.
네, 그리고 이 사람이 뭐 되게 좋아했던 뭐 예술가들 있죠. 그 예술가들이 한창 활발하게 활동하던 시 그리고 파리를 너무 사랑하는 사람이고 그래서 미드나잇이 파리가 나왔을 텐데 파리라고 하면은 그 예술가들이 그 당대에 잘 나갔던 예술가들이 모이는 자리였잖아요.
네, 그렇죠.
그걸 엄청나게 동경을 하고 있고 이 재즈 광인 이 남자가 그 콜포터가 살아 숨쉬었던 그 시대를 맛보고 싶었던 것 같아요.
근데 그 심정이 나는 좀 이해가 되는 게 제가 한창 빠져서 막 자료를 찾고 사진 모으고 막 책을 읽고 했던 게 저도 1920년대 우리나라였거든요.
우리나라 1920년대를 사랑했다고요?
네, 경성. 한양에서 아, 넘어서 그때. 경성 있잖아요. 어. 그때 문화. 그러니까 물론 일제시대고 정말 힘들었고 이랬는데 우리나라에 왜 근대 문물이 막 들어오기 시작해서
모던 걸
예, 네, 맞아요. 어. 그게 이제 그 경성에서 어떤 신문물 막 이런 그러니까 막 인력거 전 그 뭐죠? 그 아 갑자기 생각난다.
그 전 트램.
어, 트램. 트램 같은 게 생기고 저는 그때를 막 되게 동경이라기보다는 사실 처음엔 호기심이었어요.
네.
근데 보면 볼수록 뭔가 묘하게 사람을 잡아끄는 그 문화들이 있어요. 그때 당시에는 이제 지금은 없어진 직업들도 뭐 예를 들어서 뭐 기생, 변사, 뭐 약장수, 물장수, 전화 이 그 어. 예, 교환수, 어. 교환수 이런 아주 특이한 문화들이 공존했던 때라서 한때는 막 미친 듯이 그때 책만 읽기도 했거든요. 그러니까 우디 알렌도 약간 좀 저가 그런 비슷한 마음이지 않았을까 싶어요. 그 취향이겠지.
그러니까
단순히 얘기하면 취향인
그쵸,
거고.
그쵸. 예. 생각보니까 저도 그랬던 것 같아요. 예. 저는 조선시대.
아 조선시대.
조선시대 언제요?
어, 언제 언제?
아니, 조선시대 언제 딱 500년이잖아. 아 그렇네 기네요. 어. 저는 그렇다고 통틀어 갖고 거기에 그 대표되는 문화들 있잖아요. 곰방대를 피고 기생문화라든지 아, 예. 그런 거 꽂힐 때가 있었어요. 어.
기생문화를 좋아하시는
거. 네. 저 예전에 한번 방송에서 그랬는데. 예.
기생이
어 맞아요. 기생 다시 태어난다면 기생이 되고 싶다 뭐 이런 식으로도 얘기를 한 적이 있었어요.
뭐. 왜요 왜요?
그러니까 제가 생각했을 때 기생은 이게 뭔가 화류계의 여인 요즘 시대에 그런 술 마시고 몸파고 이런 쪽 이미지라기보다
아, 그렇죠. 그때는 아니었죠. 어,
정말
문화 몸은 팔았죠.
그렇긴
하긴 했지만 근데 그런 쪽 이미지라기보다는 뭔가 네. 예술인이었어요. 네. 제가 생각했을 때 굉장히 곱고 화려하고 그러면서도 글도 쓰고 노래하고 음악 연주하고 춤추고 그런 모습이 되게 예술가로서의 모습으로 비춰져갖고 제가 하지 못하는 모습인 거죠. 하나의 이상형.
그래서, 지금 못하는 그러니까 지금 지숙쌤이 못하는
어, 저와는
할 수
다른,
없는 네. 그런 모습.
그래서 되게 예쁘게 보고 그랬어요.
되게 의외네요. 지숙쌤은 생각보다 막 뭐라 그래야 되나 예술을 할 것 같지 않은데 왜냐면 지금은 막 특별히 막 그런 자유로운 영혼을 갈망하는 사람도 아니고
그러니까 제 지금 현실과 다르니까 그걸 갈망하는 거죠.
저는 그렇구나. 그런 생각을 하죠. 내가 만약 정말 전생이 있다면 난 믿지 않지만 전생이 있다면 난 뭐였을까? 그래 난 끼케바의 기생이었겠다. 이런 생각을 해요.
아 진짜요?
네.
끼케바야?
뭐 왕조, 뭐 양간, 양바치 기수 뭐 이런 거는 절대 그냥 끼케바야. 기생이었겠다 어~ 이런 생각을 해요. 되게 정서가 잘 맞고
어, 기생이랑?
난 기생의 정서를 되게 이해를 막 하는 거지.
아니 기생도 기생 나름이에요. 어우동이 있고 농개가 있고
그렇죠.
아니 근데
기생 둘 다 내 과는 아닌데
아니 어쩌다가 우리 1928년 웨딩술을 얘기하다가
죄송합니다.
아니에요 난 기생력이 너무 재밌어.
아 근데 우리가 생각하는 어떤 그런 황금 시대가 있을 거 아니에요.
그렇죠. 아, 그러니까
골든 타임이라는 게 근데 이제 이 우디 앨런 감독에게는 1920년대인 것 같아요. 1920년대로 배경이 나온 영화들이 상당히 많고
상당히 많죠. 그리고 근데 그거는 우디 앨런뿐만이 아니라 많은 예술가들과 영화인들이 1920년대에 대한 향수가 있어요. 예. 물론 그때 뭐 세계 대공황이 있었긴 했지만 대공황이 있었다는 건 그 전까지 그 경제적인 좌절 없이 계속 이렇게 발전하는 모습만 네. 봐올 정도로 화려했던 시기였던 얘기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시대들이 그 1990년대를 유난히
그렇죠.
막 이렇게 열광하는 미화하고 이유가 아마 그들이 생각하기에는 정말 어떤 나는 꼭 그렇게 크게 공감하지는 않지만 낙만이 있었다고 믿는 것 같아요. 응답하라 1994나 1997의 어떤 성과라는 맞아요. 것들이
제가 이해가 안 되는 부분이 그런 거예요. 향수라면 이해가 돼요. 근데 제가 봤을 때는 우디 앨런은 그 시대에 심지어 태어나지도 않았는데 그 시대를 미화하고 있다는 그게 이해가 잘 안 되는 거예요.
겪어보지 못한 것에 대한 그리움도 있는 것 같아요.
동경?
네, 동경이 큰 거죠. 근데 그 안에 이제 자리 잡고 있는 건 향수인 거죠. 인간 존재로서의 향수. 뭐 어떤 역사를 다 경험해보지는 않았지만 내가 어떤 역사에 포함이 될 수 있냐. 난 그거였으면 참 좋겠는데 1920년대였으면 참 좋겠는데 난 그걸 경험해본 바는 없고 그리워만 해야 하는 거니까 그거는 경험해보지 못한 것에 대한 향수라는 생각이 들어요.
이쪽의 표현으로.
네네. 그 이렇게 보면은 그런 생각을 했던 사람이 미드나잇 인 파리 같은 충격적인 영화를 만들었다는 게 나도 항상 그 과거에 대한 막 향수 이런 게 좀 강한 사람인데 그 영화를 봤을 때 아 그렇지. 아 맞아. 그래 어떤 시대든 완벽한 시대가 어디 있겠어. 다시 한번 좀 상기했던 네. 그런 영화. 그래서 기억이 상당히 잘 나. 인상 깊게 남았던 영화거든요.
말이 안 되는 영화였죠. 왜냐면 그렇게 해밍웨이가 나오고 피카소가 나오고 살바도르 달리가 나올 거라고는 생각을 못했는데
네.
그래서 라디오를 듣는데 성시경이 이제 미드나잇 인 파리를 너무 재밌게 봤다면서 얘기를 하면서도 이 얘기를 하더라고요. 너무 막 쓴 거 아니야? 근데 그게 되게 공감이 됐던 지점이 너무 어이가 없었던 게 길이 그 차를 타고
네.
타임슬립을 해서 1920년대로 갔는데 갑자기 안녕하세요 나는 해밍웨이입니다 이러는데 나도 너무 웃긴 거예요. 아 근데 그건 정말 우디 앨런답다는 생각.
맞아요. 네.
그게 우디 앨런이니까 그게 코미디로 해석이 되는 거예요. 그게 되게 약간 지성이 있는 코미디로 해석이 된 거지. 정말 밑도 끝도 없는 어떤 감독이 미지의 감독이 그걸 했다고 하면 정말 막 쓴 느낌이 들었을 것 같은데
약 빨고 썼나 그런
이렇게 이야기를 하니까
자유의 언덕은 2년 전 사랑에 빠졌던 여인을 찾아 한국으로 돌아온 일본인 모리가 서울에서 지내며 겪는 일들을 다룬 작품입니다. 제작 단계에서부터 일본을 대표하는 배우 카세로가 합류했다는 사실로 뜨거운 반응을 낳았는데요. 특히 카세로는 클린트 이스트우드, 아빠 스키아로스타미, 구스반 산트 등 세계 각국의 저명한 감독들과 함께 일해온 세계적인 배우입니다. 그가 각종 인터뷰에서 홍상수 감독과 꼭 작업해보고 싶다고 러브콜을 보냈고 그로 인해 자위 언덕의 주연을 맡았다는 사실은 국내외적으로 이슈가 되었습니다. 홍상수 감독은 한 작품에서 인연을 맺은 배우를 그의 다른 작품에서 캐스팅하며 이른바 홍상수 드림팀을 형성해왔습니다. 작품마다 새로운 캐릭터를 맡은 배우들 색다른 모습은 그의 작품을 재미있게 보는 관전 포인트 중 하나입니다. 신작 자위 언덕에서도 홍상수 드림팀이 다시 뭉쳤습니다. 바로 문소리, 서영화, 김의선, 윤여정, 기주봉, 이민호, 정은채가 그 주역들입니다. 홍상수 드림팀이 일본의 연기파 배우 카세로와 만나 어떤 해변을 이룰지 무척 기대되고 있습니다. 자위의 언덕은 제71회 베니스 국제영화제 오리종체 경쟁 부분에 초청되었는데요. 비경쟁 부분이었던 오리종체 섹션이 올해부터 경쟁 부분으로 변경되면서 홍상수 감독이 과연 상을 탈 수 있을 것인지에 대한 귀추가 주목되고 있습니다. 북촌 방향, 누구의 딸도 아닌 회원, 우리 상의 등 작품마다 놀라운 형식으로 영화적 실험을 꾸준히 해온 홍상수 감독의 신작 자유의 언덕은 9월 4일 아트하우스 모모에서 만나실 수 있습니다.
Dear Kwon, I'm in an airplane for Seoul. I'm going to see you soon. The airplane is descending now, and I can see the land clearly through the window.
You are here for sightseeing?
No, I'm actually planning to meet someone here. And the light in the sky is so beautiful. It doesn't matter if I see you or not. Or if you accept me or not.
I like Comment Lisbon.
Thank you.
What's the title?
It's called Time. I just had to come. I think you will understand me when I see you again. Juan, you are the greatest person I know. That's what I know now. I hope you are well and happy. Mori.
우리 그 영화 줄거리를 조금 더 따라가 볼까 싶어요.
네.
이 어쨌든 여기서 얘기하는 건 사랑이잖아요, 사랑.
그렇죠. 아, 그래서 매직. 저는 그 아까도 막 우리가 아, 이 영화는 너무 여운이 안 남고 별로였어라고 얘기하는 게 저는 되게 불안했어요. 제목을 듣고.
아.
매직이나 문라이트라니. 아니, 이 우디론 답지 않은 이 제목은 도대체
설마,
뭐란 말인가.
했죠.
얼마나 늘 깔끔했어요. 애니홀. 맨해튼. 너무 깔끔했잖아요. 미드나잇 인 파리. 너무 깔끔했는데 그러니까 군더더기 없는 거잖아요. 수식어 자체가 별로 없는 자정의 파리 뭐 이런 건데 매직인데 문라이트라니
굉장히 유치한 느낌 나고
달빛 속의 마법 이건 뭐지? 약간 당황스러운 느낌은 좀 있었 불안한 느낌은 좀 있었죠.
심지어 포스터를 보면 아, 이 영화가 어떤 영화인지 한 99% 다 그죠?
아, 근데 이게 봐도. 한국식의 그 포스터는 굉장히 좀 잘 담아냈다는 느낌이 안 드네요.
아, 지금 여기에서 우리가 찍어낸 이 포스터 자체가?
네네.
되게 뻔하게 그렸어요.
네, 뻔하게 네, 참 그렸네요.
그렇죠. 그러니까 뭐 아까도 얘기했지만 스포일러 이런 뭐 걱정을 우리가 할 필요가 없을 정도로. 그래서 결국 둘의 사랑이 이어지게 되는데 그게 이제 마법과 같은 일이라는 거죠.
그렇죠.
예, 근데 그 나는 이건 조금 딴 얘기일 수도 있는데 처음에 이제 그 영화의 시작이 웨이링수라는 중국인으로 분상한 마술사의 모습이 처음 나오죠. 근데 그게 이제 콜린 퍼스의 직업이고,
네.
이게 1920년대 얼마나 많은 유럽의 그 장소에서 오리엔탈리즘이 구경거리가 됐는가 이런 생각을 살짝 했었어요.
그렇죠.
예, 그래서 그, 아, 이거는 내가 좀 알아왔어야 되는데 갑자기 생각이 안 나네. 그 예전에 이 실제 있었던 사건을 영화로 한 그 충격적인 영화도 있었죠. 그 아프리카에서 굉장히 특이하게 가슴이 크고 이제 성기가 큰 여성을 생포를 해다가 실제로 유럽에서 그렇게 구경거리로 십몇 년을
예. 아, 저 들은 것 같아요.
네. 그 십몇 년을 이렇게 구경거리로 삼고 결국에 이 여자는 이제 우울증과 약물 중독에 이렇게 약물 중독 때문에 사망하게 되는데 죽은 다음에도 이 몸이 아프리카로 돌아가지를 못해요. 이제 서양의 생물학자, 생체학자들이 이 인체는 우리가 다 해부를 해서 자 기록으로 남겨야 된다. 정말 특이한 여체다, 여성의 신체다 이렇게 해갖고 그 영화가 사실 좀 많이 생각이 났어요. 딱 그 시대거든요. 1910년대, 20년대, 30년대
아,
오리엔탈리즘이 구경거리가 되고 이제 그 사실 이제 동양에서의 물자라든가 문화들 그리고 이제 뭐 이런 얘기까지 어떻게 하다 볼까 하게 됐네요. 이런 그런 얘기, 이런 이제 문화들이 막 하면서 참. 특이한 게 이 스탠리라는 사람이 동양인으로 분장을 해갖고 동양인의 구경거리 동양인으로서의 구경거리가 되면서 돈을 벌고 또 그 안에서 어떻게 보면 좀 사회적 위치가 있잖아요. 지위가
그렇죠.
아주 유명한 마술사로서 네. 그런 사람을 주인공으로 삼았다는 것도 굉장히 난 특이하더라고요. 단지 마법사 마술사가 아니라 동양 사람으로 분한.
네. 그래서 저는 이건 오리엔탈리즘은 아니라고 생각하는 게 오리엔탈리즘 되게 부정적인 시각이 있는 거잖아요.
그렇죠.
서양 사람들이 동양을 되게 첨대시하고
네.
근데 이건 약간 오리엔탈리즘이 약간 반대라고 생각을 하는데 그러니까 동양 문화는 해석되지 않은 어떤 신비로움이 있다라고 생각을 하는 건 거죠. 그래서 약간 미지의 어떤 세계 우리가 가지고 있지 않은 그게 이게 되게 약간 아이러니컬한 게 뭐냐면 여기에서 나오는 스탠리 같은 경우에는 굉장히 합리주의적이고 과학적인 사람인데 그거를 가지고 오는 건 굉장히 신비로운 어떤 세계인 동양 문화권에서 이 마술사 활동을 한단 말이죠. 그래서 저는 되게 아이러니컬하다라는 생각이 들었고 되게 신비롭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네.
그러면서 아, 이 사람이 본인 스스로는 되게 이성주의자라고 이야기하지만 이성주의자가 아닐 수밖에 없는 가능성은 이런 어떤 배경에서도 출발할 수밖에 없겠다. 근데 그런 단초들이 생각보다 사실 많이 나오는 게 뭐냐면 이 사람이 중국인으로 분장했다라는 거 사실만으로도 약간 그런 느낌이 들고 그 약혼자가 올리비아인데
네.
그 올리비아라는 약혼자하고 같이 가기로 되어 있는 여행지가 갈라파고스예요. 그건 다인의 진화론이 출발되어 있던
그렇죠.
곳이면 거긴 정말 이성주의의 어떤 메카거든요. 근데 이 사람이 선택하는 건 이유야 어찌됐든 간에 남프랑스거든요. 이 남프랑스라고 한다면 어떤 낭만을 정말 상징하는 도시인데 거기를 선택을 했다라는 건 아, 이 남자는 이미 아, 나는 정말 형이상학적인 어떤 세계는 있다고 믿지 않아라고 말하면서도 그게 있을 거야 라는 어떤 너무 큰 갈망을 가지고 있는 사람으로 해석이 됐었거든요.
그러니까 이해가 되네요.
네.
그러니까 그 뭐야.
네.
엠마스톤, 소피가
네.
그 고모 할머니 맞나요? 그 스탠리의 이모 할머니의 진주 목걸이를 만지면서 이거는 뭐 이 남자가 바람을 피웠고 유부남이었고 이런 걸 했을 때 보라면서 믿으라면서 막 그렇게 갑자기 확 변하잖아요 태도가. 맞아. 전 그거 너무 웃겼거든요.
기다렸다는 듯이.
아 진짜 저 남자 기다렸구나 저런 거를.
그래서 저는 이 영화는 그냥 아 사랑은 마법입니다 라는 걸 이렇게 보여주려는 영화라는 생각이 이제 나중에는 들더라고요.
아니 근데 다시 돌아가서 우디 앨런이 갑자기 왜 이런 주제를 가지고 영화를 만들었을까요? 아까도 잠깐 얘기 나왔지만 그 우디 앨런만의 영화적 코드가 없잖아요. 왜?
우디 앨런만의 영화적 코드라고 한다면 어떤 걸 말씀을 하시는 뭐, 그러니까 건가요?
이중적인 이런 의미라든가 나는 좀 그런
재치 있는 대사
예 그런 것들도 그렇고
재치 있는 대사는 상당히 많이 나왔다고 생각해요.
사실 좀 쎄해지는 네. 그런 부분이 있어요. 우디 앨런 영화는 아무리 밝고 사랑스럽고 그쵸, 예쁜 그쵸. 영화라 해도 네. 여긴 그게 전혀 없었단 말이죠.
그렇죠. 섬세트지는 어떤
무언가 나이가 없었죠. 들면서 세상이 이제 밝게 보이시는 걸까요? 어디
그러기에는 지난 1년간 너무 시달리셨어서 스캔들에
아, 사회적 이슈가 좀 있었나요?
네.
우디 앨런한테?
그렇죠. 그 입양한 자식들을 건드렸다라는 이제 좀
불미스러운
네,
일이 그런 있었고
스캔들에 네. 너무 시달리셔서 세상이 그렇게 아름다워 보이지는 않았을 것 같은데. 그런 느낌은 확실히 들죠. 물론 어떤 감춰진 메시지를 담고 있긴 하지만 확실히 2008년 이후엔 유럽으로 가시게 되면서 그 유럽 영국 3부작은 사실은 좀 이렇게 섬뜩한 것들이 있었어요. 뭐 카산드라 드림이나 스쿱이나 매치 포인트 같은 경우에는 약간 스릴러를 다루는 영화들이었기 때문에 이것 같은 경우는 좀 그렇지만 뭐 비키 크리스티나 바르셀로나 뭐 로마이드 러브 뭐 이런 거 같은 경우에는 낭만을 완전 배경으로 그렇죠. 하고 있죠. 물론 그 뒤에는 사랑에 대한 조롱이 분명히 숨겨져 있지만 확실히 약간 좀 많이 기운이 빠지셨다. 옛날에 막 그 신경질적이고 잔망스러웠던 어떤 그런 기질들이 많이 약해지신 느낌은 있어요. 이 영화에도 네. 좀 많이 드러나지는 않지만
네.
그래서 그런 느낌이 어떻게 보면 좀 드는 게 뭐냐면 이제는 어떤 자기가 알고 있는 것에 그러니까 일반적인 어떤 디테일들과의 싸움이 아니라 자기가 알고 있는 어떤 개념 있죠. 그러니까 콜린 퍼스라고 하면 어떤 이상주의, 이성주의,
이성주의.
그리고 엠마 스톤이라고 하면 어떤 신비, 낭만. 그러니까 이 개념 두 가지를 가지고 영화를 끌고 가는 느낌인 거예요. 그러니까 훨씬 단순해진
맞아요.
거죠.
단순하고
훨씬
명확해지죠.
네. 네. 그래서 이 두 가지가 끝끝내 싸우다가 뭐가 이기는지를 봐라 이렇게 보여주는 거니까 어떻게 보면은 스스로는 굉장히 심플해진 거지만 관객들이 기대하는 바는 이제 그건 아니었다는 거 이제 그거에 있어서의 어떤 간극이 아니었을까 이런 생각이 좀 드는 거죠.
그렇게 말씀하시니까 조금 이해가 되기는 해요. 단순해졌다? 그렇지
네.
단순해진 거구나.
네.
모든 예술과 모든 장르들이 왜 거장의 반열이 오르면 오를수록 단순해지고 명확해지잖아요.
그렇죠.
네, 굉장히 깔끔해지고 군더더기가 없고 잔가지들이 점점 사라지면서 그런 측면에서 보면은 네, 이해가 되기는 하지만 그래도 아쉽네요.
그렇죠.
네.
우리가 우디 앨런에게 끝까지 기대하는 반은 그냥 찡찡거리는 노인네니까요. 이렇게까지 딱 떨어지는 거 우린 그다지 원하지. 왜냐면 그 말고도 되게 많으니까 이렇게 도식화 시켜서 나올 수 있는 영화는 많잖아요. 이런 로맨틱 코미디는 우리가 얼마나
그쵸?
많이 봤거든요.
정말 개인적인 바람으로 그냥 우디 앨런이 한 테프 쉬어가려고 영화 만든 거였으면 좋겠어요. 이건 그냥 쉬어가는 영화.
아, 개인적으로 개인적인 바람으로.
그렇죠. 작년에 네. 블루 제스민이 나왔으니까 올해는 잠깐 쉬고 그 다음 영화는 또 좋은 영화면 좋지 않겠나? 뭐 이런 생각이 드는 거죠.
그래요.
근데 단순하다고 하면서도 극중 인물들을 가만히 보면은 아주 대표적인 그 개념이라든가 이미지를 딱딱 하나씩 이렇게 쥐고 있는 인물들이 서로 잘 대치하고 있어요. 아까 얘기했듯이 남자 주인공을 맡은 콜린 퍼스 같은 그런 남자가 있는가 하면 그 반대편에는 우크렐레를 치면서 한없이 자기만을 바라봐주는 조금 멍청하지만 착하고 부자인 남자가 또 서 있고 어떻게 보면 참 우리가 많이 갈등하는 현실에서 많이 갈등하는 것 선택지잖아요. 또 뭐 다른 한편에서 보면은 여기서 이제 할머니가 세 분이 나오잖아요. 그렇죠. 소피의 엄마 그리고 이제 스탠리의 이모 그리고 이제
캐트리지 부인.
네, 캐트리지 부인 이렇게 세 명이 나오는데 세 명이 아주 다른 방향으로 각각의 캐릭터를 아주 그러니까 뭐라고 해야 되나 꽉 쥐고 있어요. 그렇죠. 나는 이런 사람, 너는 이런 사람. 어떻게 보면 관객들은
캐릭터가 정말 분명해요.
네, 네. 그 안에서 자기 취향이라든가 자기 인생의 목표라든가 아니면 이런 것들을 정말 명확하게 선택할 수 있는 선택지들이 딱 예, 나와있다는 거죠.
어떠세요? 어떤 남자가 좋으세요 그러면? 멍청하고 돈 많고 나만 바라봐주는 남자가 좋으세요? 아니면 싸울 터치가 많은
어려워
늙었지만 그래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 그러니까 사랑이 변할 수도 있을 것 같은 어떤 가능성은 있지만 그럼에도 끌리는 매력적인 남자를 아, 선택하셨어요.
이거는 벌써 문제 출제자 자체가 이건 출제 자체가 공평하지 않아. 공평하지 않아. 이미 맞아요. 우리는 이 영화를 봤고 한쪽은 콜리퍼스의 심지어. 그렇죠. 그러니까 그럼 다 잊어버리고 네. 다 잊어버리고 한쪽은 나이가 많아. 조금 신경질적이고 나를 힘들게 하는 때가 있어. 근데 이 남자는 나를 끌리게 해. 이런 남자가 있고 한편으로는 나를 편안하게 해주고 나를 속썩일 것 같지 않고 네. 좀 유복하기도 하고
좀 나이도 재미없을 수는 있지만
네, 재미는 없을 수 있지만 나이도 뭐 나랑 별로 차이가 안 나는
자 선택해보죠
그렇지 이게 1번 2번이라고 해봅시다
그러니까 되게 비키 크리스티나의 후안 안토니오 생각나요
아 후안 안토니오
아니 후안 안토니오도 그렇고 거기 누구야
더그요?
어?
더그요?
더그 아 더그도 그렇구나 그 왜 아, 비키 크리스티나 크리스티나가 스칼렛 요한슨이었나요?
네, 맞아요. 네.
아, 그럼 비키. 비키의
남편.
아, 비키 더... 남편 말고. 비키의 아... 사촌.
그 아, 네네네.
그 부인이, 부인이 그러잖아요. 아, 난 지금 이 남편이랑 너무 재미없다. 그러니까 너도 이게 자유롭게 연애하라. 뭐 이런 식으로 얘기하잖아요. 뭔가 그런 대치점이 있는 것 같아요. 이 영화는.
그렇죠. 그렇네. 선택. 네.
더그도 재미없는 남자였잖아요.
더그 재미없는 남자.
그래서 우리가 그때 옛날에도 비키 크리스티나 바르셀로나 할 때 더그 선택할 거예요. 후안 안토니오 할 거예요. 막 얘기했을 때. 우리 셋 다 후안 안토니오. 더그랑 못 살겠다네요.
이거는 출제가.
그런데도 얘기했죠.
저는 결국 종국에는 그 우쿨렐레 남자를 택할 것 같아요.
지숙 씨는 최근까지도 그런 사람 만나지 않았어요?
아 지금 아 최근까지? 아 최근까지 만난 남자애는 완전 저기죠.
아, 스탠리 스타일이에요? 스타일이에요?
그쵸, 완전 우리 맨날 싸웠다니까요.
아, 그랬어요?
치고, 받고, 싸우고.
정말?
장난 아니었죠.
난 사진만 보고는 그냥.
이렇게 후덕하고.
후덕한 느낌이에요.
후덕이라는 말은 조금 어폐가 있지만, 어쨌든 이렇게 좀.
지금 쌤이 나쁘게 말해서 무식해 보였어.
이렇게. 아, 이거 또 누가 찼는데?
아니, 똑똑해요, 똑똑해.
확 이렇게.
아, 그랬구나, 미안해요.
그런 남자인 줄 알았어.
아니에요. 아, 굉장히 열고.
아, 그랬구나.
아, 나는 근데 이 대답하기가 너무나 어려운 게 난 진짜 이런 고민을 하거든요. 지금도 하고 있고 어제도 했고 난 그렇게 됐어.
전 오늘도 했어요. 맨날이에요. 맨날.
실제 근데 내가 여태까지 경험하고 느끼고 결론을 내릴 바로는 실제 내 앞에 일상생활에 선택지가 없으면은 나는 그 누구야 저기 뭐야 우쿨렐레를 선택해요. 마음속으로 아 이런 남자 나타나면은 내가 정말 잘해주고 이렇게 해서 잘 잡아야지 라고 하는데 실제로 이제 예시가 나타나는 거야. 상황이 벌어져 현실 상황으로. 네. 그럼 나는 우쿨렐레 같은 남자를 참지 못해요. 많은 시행착오를 겪으면서 아 이제는 좀 그렇게 착하고 따뜻하고 안정적인 사람 뭐 아니, 조금 의미는 다를 수 있지만 이런 사람을 내가 추구 지향해야겠다고 마음을 먹죠. 근데 마음대로 안 되죠. 현실이.
아, 일단 심리적으로 안정감은 들잖아. 이 사람은 나를 배반하지 않을 것 같고 착하고 나만 바라볼 것 같은데 반대쪽에 있는 성향의 이런 스탠리 같은 타입은 치고 받고 싸우고 아 뭔가 까칠하고 부딪히고 맨날 싸울 것 같아 근데 뭔가 재밌고 묘하게 끌려 안정감은 없지만 그런 게 되게 불안한 거예요 그 상황이 그리고 이렇게 좋은 게 얼마나 갈지도 사실 알 수 없는 거고 그리고 평생 이 사람이랑 살 수 있을까라고 했을 때 확실히 대답을 못 한다는 거죠 지금은 재밌지만 그러니까
그래서 근데 내가 이제 스탠리 쪽을 선택하게 되는 그러니까 나도 요즘 최근에 굉장히 고민을 많이 했거든요. 왜 나는 이럴까? 나는 왜 저렇게 못할까? 이제 고민을 했는데 그러니까 내가 내린 결혼의 결론은 어쨌든 사랑하는 사람끼리 죽고 못 살아서 이제 살게 되는 게 결혼이라고 해도 결국에는 변할 거라는 거죠. 심심해지고 서로 흥미가 없어지고 그러면은 처음에 그런 불씨조차 없이 시작한 부부관계가 과연 행복해질 가능성이 더 높지 않다는 않을 것 같더라고요. 내 느낌에. 그래도 젊었을 때 치고받고 싸우고 그래도 죽고 못 사느니 그래도 네가 너를 사랑했고 막 이게 있어야 그나마 내가 행복한 결혼 생활을 할 가능성이 큰 게 아닐까? 그냥 그렇게 생각이 그냥 내 마음 편한 대로 그렇게 결론을 내렸죠.
저는 뭐 아직까지 결혼에 대한 어떤 구체적인 생각을 현실적으로 안 해서 그런 건지는 모르겠지만 그냥 평생 재미가 없을 거라면 선택 안 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재미있자고 결혼한 거는 물론 아닌데 당연히 기본적인 신뢰가 바탕이 되어야겠죠. 근데 저는 어느 정도 웨이링수 같은 이 남자라면 뭐 배신할 것 같지는 않아요.
아, 이런 캐릭터라면
그렇죠. 이 정도 나이를 먹고 이 정도로 사랑을 갈망해온 남자면 배신할 것 같지는 않은데 제가 두려운 건 한국 남자입니다. 너무 안 좋은 보고서를 많이 봤나 봐요, 저는. 아, 근데 이 영화에서 그래서 굉장히 재밌는 건 뭐냐면요. 우리는 지금 셋 다 이 우쿨렐레 남자를 선택하면 참 좋겠지만 결국에는 끌리는 건 스탠리다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반대로 이 스탠리가 결정하는 건 올리비아가 아니에요.
그렇죠. 맞아요.
지성미가 넘치고 재력이 있고 나와 모든 게 다 잘 맞고 나를 발전시켜줄 수 있는 이 여자를 선택하는 게 아니라 무식하고 멍청하지만 젊은 이 여자를 선택을 해요. 굉장히 다른 지점이거든요. 이거는 남자와 여자의 완벽한 약간 시각 차이라고 해야 할까? 이 모든 남자가 그런 건 물론 아니겠지만
하지만 결국에는 남녀 주인공 모두 다 그런 그 안정성보다는 끌리는 사람을 대로. 선택한 거잖아요. 그러니까 그게 이제 또 바로 여기서 말하는 매직이기도 하고.
근데 남자는 그게 훨씬 더 안정감을 느끼는 것 같아요. 그런 관계에 있어서. 그러니까 우리는 약간 대화가 100% 다 되지 않고 그런 경우에 있어서 우리는 그 관계를 지속시켜 나가야 될 필요성을 많이 못 느끼는데 반해 남자는 굳이 그게 가능하지 않더라도 예쁘고 젊으면 돼? 라는 식의 어떤 도식화를 가능하게끔 이 영화를 되게 단순하게 도식화하면 그게 가능해져요. 그러면 이 우디 앨런이 이 영화를 썼구나가 나옵니다. 물론 스니 프레빈이 예쁘다고 저는 생각하지 않지만 그의 눈에는 전부 예쁜 여자였겠죠. 그러니까 그렇게 본다면 남자라는 존재들은 정말로 전부 예쁘면 다인가? 전부 예쁜 여자면 다 사랑할 수 있나? 이런 생각이 자꾸 드는 거예요. 그런 결론을 내리면 되게 불편해지긴 하는데 물론 다 그렇지는 않겠죠. 근데 저하고 되게 친한 친구가 술 먹고 전화해서 이런 얘기를 한 적이 있어요. 네가 두 살만 어렸어도 난 너랑 사귀었을 거야. 그러고 전화를 끊었어요.
2년의 간극은 뭐죠 도대체?
저도 잘 모르겠는데 욕먹은 느낌이었어요. 모든 한국 남자가 그럴 거라고 믿지 않아요. 근데 이런 식의 결론이 가능한 남자들도 있겠구나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얘기 듣다 보니 생각난 건데 저 좀 놀랐던 것 중에 하나가
네.
저번 주 금요일에 곧 결혼을 할 친구를 만났어요. 걔가 이제 저랑 나이가 동갑이니까 27이란 말이에요. 27에 이제 곧 결혼을 하는 거죠. 9월 달에.
네.
아니, 10월 달에. 그래갖고 동기들이 모여갖고 막 남자들도 있고 여자들도 있고 모여서 얘기를 하는데 동기들 중에 어떤 오빠가 그러는 거야. 그래, 빨리 젊을 때 빨리 가라고. 그게 좋다고 얘기를 했는데 뭐 그런 얘기 할 수 있어요. 근데 다른 그 얘기를 듣고 있던 다른 오빠가 솔직히 말해서 남자가 결혼을 한다고 했을 때 30대보다 20대가 더 끌린다고. 나 같아도 20대 선택한다라는 말을 딱 하는 거예요. 저는 그 말이 되게 충격적이었어요. 되게 솔직하게 자기는 얘기하는 거라고 하면서 나 같아도 20대랑 결혼한다고 그래서 빨리 결혼하는 게 낫다고
난 어떡하지?
되게 충격적이었어.
난 어떡하지?
아니, 그러니까 저도 30 넘어서 결혼할 거라고 막연히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었는데
네.
그런 얘기를 들으니까 정말 벙쪘죠. 이런
근데 참 수많은 잘난 연예인들이 나와서 그런 얘기를 하잖아요. 난 20살 땐 정말 자신감으로 살았는데 30대가 넘어가니까 자신감을 잃어간다, 여자로서. 그런 얘기를 많이 하던데. 언니, 그래요?
솔직히 난 정말 솔직히 얘기하면은,
네.
난 20대 때 나보다 지금의 나가 더 예쁘고 매력적이라고 생각해요.
저도 그렇게 느낄 것 같아요,
30대. 언니 예뻐요.
아, 고마워요. 아니, 근데 이런 대답을 원한 게 아니라, 그러니까 내가 느끼는 나 스스로가 20대 때는 너무나 우울하고, 남들이 나를 보고, 너 예쁜 나이야, 너 예뻐라고 얘기해줘도 그거를 왜 저런 말을 하지 나한테? 뭘 원하는 거야? 이렇게 의심할 만큼 내가 나를 사랑하지 못했던 때였거든요. 근데 나는 이게 나 혼자만의 문제가 아니라 특히나 이 각박한 삶을 사는 대부분의 여성들이 뭔가 자기 자아 성취에 대한 이제 부담감이, 우리 왜 프란시스에 대해서 얘기를 할 때도 그랬지만 자아 성취 그리고 내가 하고 싶은 일을 이렇게 득하는 거, 캐치하는 거, 그리고 또 그 안에서 사회생활, 인간관계, 가족관계까지 다 짊어지고 가는 여자한테 20대는 너무나 힘들고 우울할 수밖에 없어요. 근데 나는 30대에 접어들면서, 물론 남의 20대에 더 피부가 탱탱했지. 그리고 사진을 보면 이제는 그게 보이는 거야. 아, 20대 때 내가 그냥 그 어리다는 자체로 왜 반짝반짝한 그 매력이 있었구나라는 걸 이제 보면 느끼지만, 그때 나는 전혀 몰랐었고, 지금의 나가 오히려 내가 얼마나 매력적이고 내가 어떤 순간에 매력적으로 보이는지, 그리고 사람들이 좋아하는 내 모습이 뭔지, 그리고 또 내가 좋아하는 내 모습이 뭔지 나는 지금 훨씬 명확하게 알고 있거든.
나는 언니 자기 설득의 과정이 있었던 건 아니에요?
자기 설득의 과정? 물론 없지 않았겠죠. 그런데
저는 요즘에 그걸 되게 갈등하거든요. 내가 나한테 되게 솔직하지 못한가 이런 생각을 많이 해요.
아, 그럼 혹시 내가 외면하고 이제 현실과 타협해서 이렇게? 아니, 나는 그렇게 생각 안 해요.
아, 그래요? 네. 저는 그냥 솔직하게 그냥 깨놓고 나를 그냥 객관적으로 생각을 하면 나는 나이 먹는 거에 대한 두려움이 굉장히 큰 것 같다는 생각해요. 저는 30대를 바라보면서 살아온 애예요. 그러니까 서른에 나는 얼마나 아름다울까, 아름답고 얼만큼 커리어적으로도 성공했을까에 대한 그게 있는데도 불구하고 결혼에 대한 마음을 반 이상을 접었는데, 나는 어떻게 보면 사회적인 것과 무관하지 않다는 걸 요즘에 좀 인정을 하게 된 거예요. 이제 와서 약간 자신이 없어진 거죠.
그러니까 자의반 타의반으로 그렇게 된 거라는 걸 인정했던 거죠. 네.
확실히 30대가 넘어가면 결혼 시장에서 매력 없는 건 사실이니까.
그건 사실이에요. 그건 어떻게 부정할 수가 없어.
근데 이게 나를 되게 나 스스로 인식을 할 때 있어서 되게 굴욕감을 느끼게 할 수도 있겠다는 생각을 요즘에 하거든요.
그래요.
네.
나는 조금 다른 게, 근데 20대 때 만약에 내가 나를 인정해주고 이렇게 예뻐해주는 이럴 수 있었던 자신감이 20대 때 있었으면 훨씬 더 예쁘고 좋았겠죠.
아, 그쵸.
네, 근데 그러지 못했잖아.
그러기가 어려워요.
그러니까 그거를 인정하는 거죠. 어쩔 수 없었어, 나는. 그리고 지금 와서 어떻게 할 수가 없잖아.
저는 나이 먹어가는 게 굉장히 슬퍼요, 요즘.
아, 슬픈 건 분명해요. 그리고 뭐 선시장이든 결혼시장이든 난 벌써 그걸 느껴. 내가 33이 되니까. 그래서 나이를 그만 얘기 한다. 33이 되고 나서.
아, 그래도 언니 오해 푸셨네요. 우리 40이다. 50이다.
33밖에 안 됐어요. 근데 33이 되고 나니까 확실히 주변에서도 굉장히 부담스러워하고, 내가 미혼이라는 거에 대해서 주변에서 소개를 해주려고 하는 빈도도 확 떨어지고. 근데 어쩌겠어, 지금 내가 33인데.
그쵸. 아, 물론 그걸 이제 그래서 건강하게 받아들이는 과정은 정말 필요하다고 생각하는데, 그냥 솔직하게 그냥 그렇게 깨놓고 생각을 하니까 오히려 더 편하더라고요, 저는.
그러면은 은영쌤은 20대 한 초중반으로 돌아갈 수 있다면 돌아가고 싶어요?
20대 초중반 돌아가고 싶어요.
그래요? 네. 아, 나는 돌아가고 싶지 않거든.
아, 물론 돌아간 시간을 수정한다는 것만큼 멍청한 얘기도 없는데, 그러니까 저는 요즘에 뭘 느끼냐면 되게 한계를 느껴요. 그러니까 이 정도 나이를 먹고 커리어를 쌓고 이제 30대가 가까워오니까, 아, 내가 20대에 좀 더 치열했고 좀 더 성실하고 그랬는데 그랬다면 지금보다 좀 더 예민할 수 있고 지금보다 좀 더 똑똑한 여자가 될 수 있지 않았을까? 이런 거에 대한 약간의 안타까움 같은 게 있어요.
위로가 될지 모르겠지만 나도 29, 30 서른 하나까지도 난 우울했어요. 나도 그 생각했거든. 열패감 이런 거. 내가 원한 만큼 되지 않았다는 거. 더 열심히 하고 남들보다 더 잠 안 자고 공부하고 그랬으면 좀 더 내가 내 목표에 좀 더 가까이 가 있었을까? 뭐 이런 후회들. 나도 난 서른 하나 둘까지 거의 한 것 같은데.
그래서 참 젊음과 늙음이 참 평등한 게 뭐냐면, 늙어서 보이는 것과 젊어서 보이는 것은 너무 다르잖아요. 왜 내가 젊었을 때 그것까지 알았으면 불공평한 거였겠죠. 지금에 와서 보이는 것들이 너무 많으니까 아 그때 이렇게 했으면 싱초가 안 겪었을 텐데 맞아. 그때 이거 좀만 더 공부할 걸 이런 생각들 들면서 그런 안타까움들이 좀 쌓이는 게 있고요. 그리고 엄마가 언젠간 그런 얘기 들었어요. 내가 이제 곧 할머니가 되겠지? 뭐 이런 얘기를 할 때 할머니에 대한 인식이 아예 없었는데 이제 정말 아, 내가 결혼할 수도 있고 내 동생이 결혼할 수도 있다는 생각이 들면 자식 나오는 거는 시간 문제인데 우리 엄마가 정말 할머니가 되겠구나라는 생각이 딱 드니까 이건 뭐지? 이건 나의 존재가 아예 달라지는 느낌이 들으니까 그거에 대한 생각들도 되게 묵직하게 다가오더라고요.
지석쌤은 나이 먹는 거에 대해서 어떻게 느껴요? 20대 중반? 중반에서 이제 후반으로 넘어가는 때잖아요.
나이 먹는 거에 대해서 어떤 두려움이라든가 벌써? 그런 건 없는데 저는 그게 있어요. 서른 중반 이후에 제 모습을 상상할 수가 없어요.
그건 나도 그래.
솔직히 지금 나도 그래.
납득이 안 가죠.
상상이 안 되고 상상을 하고 싶지도 않고 그러니까 저는 지금 이런 생각을 하는 게 굉장히 비정상적일 수도 있겠지만 제가 나중에 엄마가 사람 중반 때 엄마가 될 수는 있겠지만 애를 낳고 키우고 중년의 여인이 되고 흰머리가 늘어나고 그 모습이 상상이 안 돼요.
상상하기가 싫은 거지. 그치?
굉장히 네 굉장히 비관적이고 그런 모습이 30대 30대까지는 괜찮아요. 굉장히 뭔가 내가 지금보다 조금 더 커리어적인 면에서 조금 지금보다 조금이라도 더 나아질 수 있을 것 같고 내가 조금이라도 뭔가를 아는 것 같고 나에 대해서 뭔가 조금 더 성취를 할 뭔가 지적으로 성숙해져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은 들어서 만족스러울 것 같은데 그 이유는 별로 상상하고 싶지 않아요.
근데 두 분 얘기 듣다 보니까 네. 내가 처음에 그렇게 자신 있게 얘기했었던 그 밑바닥에 있는 전제가 그래도 나는 아직은 젊다는 게 있어서 가능했었던 대답인 것 같아요. 물론 내가 이제 40이 되고 50이 되면 또 달라질 수 있겠죠. 그리고 그때 가서 또 얘기할 수도 있겠죠. 난 지금이 더 좋아. 30대보다 40대
그럼요.
얘기할 수 있겠지만 아직은 그래도 나는 젊다는 느낌이 있어요. 그래서 이런 게 필요 이게 가능했던 것 같아.
근데 그건 되게 필요한 자세예요, 언니. 그 제가 그걸 언니를 막 언니 그런 식의 어떤 자기 설득 과정이 있었던 거 아니에요 하고 비난하는 게 아니라 우리가 지난 시간에 프란시스아에 대해서도 얘기했지만 저는 자아도취가 나쁘지 않다고 생각해요. 필요하다고 생각해요. 우리가 어느 정도 우리 스스로한테 좀 미칠 필요가 있고 우리가 우리 스스로 사랑하는 부분 그게 너무 지나치면 문제겠지만 어느 정도 있어야 한다라고 생각해요. 그리고 더 필요한 건 뭐냐면 우리가 늙어가고 뭐 망가져가는 과정을 같이 함께 사랑해주고 함께 같이 뭐 망가져주는 사람이 정말 곁에 필요하겠다는 생각이 들고요. 만일에 내가 정말 그런 일생일대 파트너를 만나지 못한다면 그걸 함께 공유할 수 있는 친구, 좋은 친구가 있어야 된다고 생각을 해요.
그렇죠. 일생의 네. 친구는 반드시 필요하죠.
네. 참 우리가 어쩌다 이런 얘기를 하게 됐는지.
아니 이 가볍고 밝은 영화 얘기하다가 또
근데 이제 뭐 그런 불편한 결론들도 나오고 뭐 그랬지만 뭐 영화 자체가 반드시 꼭 그런 결론을 내리는 거는 아니라는 거 그냥
듣다 보니까 그렇네요. 네. 경제성을 가진 남자 뭐 스탠리니 뭐 그 우쿨렐레 남자니 누굴 선택할래 이런 문제가 아니라 대답은 그거예요. 그냥 나를 사랑해주는 남자. 그래서 내가 나이를 먹고 뭐 몸매가 망가지고 외모가 틀어져도 그래도 나를 믿고 지지해주고 사랑해줄 수 있는 남자가 결국은 답인 것 같아요. 얘기 듣다 보니까.
저는 이 영화는 어쨌든 한 남자가 사랑이라는 존재를 너무 알고 싶었던 한 남자의 어떤 고군분투기라고 생각을 하는데 왜냐면 정말 정반대의 길을 달려간 거잖아요. 사랑을 믿지 않고 어떤 영적인 세계 그런 마음의 어떤 세계를 아예 믿지 않았던 남자가 그러면 이걸 정말 보여줄 수 있는 상대가 좀 나타났으면 좋겠다. 그걸 이제 평생 원한 건데 이제 그게 이제 소피한테서 바로 나타나는 거니까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은 이 영화는 자기 갈 길 제대로 간 거 아닌가? 이런 생각도 들어요. 물론 마지막 장면을 스포일러 할 수는 없지만 마지막 장면이 정말 그 장면만 아니었어도 정말 우디 앨런 영화였어요.
짐작하는 바로 그거예요.
그것만 아니었어도 정말 우디 앨런 영화가 될 수 있었는데 그 장면인 바람에
그렇죠.
그 마무리는 도대체 뭘 뭐 하신 건가? 이런 생각이 잠깐 들어.
뭘 위한 그래.
아이고. 쓰다 마신 건가 이런 생각도
지쳐서.
들고
그 중학교 2학년이 각본을 썼으면 그런 마지막 엔딩을 생각했을 그쵸. 것 같아요. 앞뒤가 맞아 떨어지고 여운도 줄 수 있을 것 같아. 이렇게 하면 감동도 있지 않을까? 그 사람들이 근데, 깜짝 놀라겠지.
그 생각을 했거든요. 저도 그 생각을 했는데 또 무슨 생각이 들었냐면 그 1920년대 30년대를 배경으로 한 영화들 있죠. 항상 해피엔딩으로 끝나는 영화들. 네, 그러니까 네. 남녀 주인공이 이렇게 키스를 하면 이렇게 뒤에 사랑 표시 나면서 뒤엔드 했던 모든 영화들의 그 엔딩이 다 떠올랐어요.
아
이거구나.
저걸 노린 거구나.
이런 느낌인가 봐. 이런 고전 영화들의 어떤 그런 느낌들이 딱 한 번에 오니까 그러니까 뭐 명화극장 한 이렇게 본 느낌이 좀 들어서 이걸 노렸나? 뭐 이런 생각도 들더라고요.
근데 얘기하다 보니까 그닥 영화가 그냥 네. 1928년이라고 써있으니까 그때 배경이구나 했지 전반적인 분위기나 느낌이 그 고전적이고 정말 미국의 그 20년대 막 이런 분위기가 난 별로 안 느껴진 것 같아요. 아 프랑스였지만 물론 네. 지역적인 그거는 별로 안 느껴지. 나는 그냥 현대 배우들이라서 그런가. 난 엠마 스톤이 너무나 나한테는
너무
동시대, 동시대 너무 젊은 여주인공이라서 이입이 그냥 안 됐던 것 같아.
왜 댄스 파티하고 이럴 때는 안 그랬어요?
그 무대 머리, 나는 그냥 머리 때문에밖에 머리띠 하나 더 두른다고 사람이.
개츠비에
개츠비 떠올랐죠.
그 패션인 건 알겠어. 근데 엠마 스톤, 눈이 너무 커서 그럴 거야 아마. 난 눈이 너무 크다고 생각했어 보는 내내.
정말, 그다음 프랑스에 가면. 그냥 저절로 사랑에 빠질 것 같은 느낌이 들긴 들더라고요. 영화 보는 내내 그런 차를 타고요 길을 막 그렇죠. 맞으면 못 일어나서 살 것 같지 않아요? 천문대 정말 그쵸? 최고의 장소죠.
둘밖에 없는 아늑한 공간.
난 정말 천문대는 아니겠지 생각했어. 근데 제목이 매직 인 더 문라이트니까 당연히 천문대겠지. 저긴 내가 아는 곳이야. 뛰어봐.
마침 저기 있네.
근데 어떤 그니까 자기가 외면해 왔던 어떤 세계를 이제 받아들이게 된 순간 스탠리가 숙면을 취할 수 있게 됐잖아요. 그냥 저는 그래서 어떤 미지의 세계 그리고 내가 되게 갈망하던 어떤 세계를 만나는 과정이 인생인 것 같다는 생각도 들었어요.
그럴 수 있죠.
네.
알 수는 없지만.
그래서 영화를 보고 나서 되게 사랑하고 싶다라는 생각을 특별히 하지는 않았지만 아 저런 낭만적인 어떤 해프닝이 있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은 했어요. 그 콜린 퍼스가 정말 실증날 정도로 이 남프랑스를 간다고 해요.
네. 원래
실제로?
네. 그 이 리비에라 해변가에 그렇게 뻔질나게 가는데 그 촬영 중간에도 알몸으로 이렇게 수영을 이렇게 되게 자주 하셨다고.
자신 있나 봐요.
뭐라고요? 그는 그럴 수 있어요. 그 스위트룸이라는 영화
그리고 그래도
그래도
돼요. 네. 콜린 퍼스는 그래도 돼요.
그래요?
네. 혹시 뭐 이제 거의 뭐 마무리할 때가 다 됐는데 로맨틱한 장면을 하나씩 꼽아 볼까요?
가장 로맨틱한 장면. 네. 어떤 장면이 가장 로맨틱했어요? 저는 뭐 당연히 로맨틱한 장면은 청문대 장면이었겠지만 저는 그 장면 있죠. 그 시컷 둘이서 데이트를 하고 돌아가는 길에 토마토를 파나? 길거리에
과일
차를 막 세우고 막 먹잖아요.
그 장면 예뻤죠.
그 장면에서 콜린 퍼스가 정말 신경질적인 얼굴을 하고 아 방금 먹었는데 또 먹어? 이런 얼굴을 하는데 그게 되게 야 너 진짜 좋아 이걸로 그러니까 남자들이 되게 황당한 순간에 사랑에 빠지는 경우를 제가 참 비일비재하게 많이 봤는데 그런 느낌이었어요. 그러니까 우리는 전혀 그런 걸 의도하지도 않았고
그쵸.
심지어는 아 내가 이거 되게 깼겠다 집에 와서 막 입을 발로 차고 막 벽에 막 주먹 때리고 막 아 나 왜 그랬지 막 이런 순간이었는데 남자는 이제 거기에
이제 후기 딱
또 거기서 이제 똑같은 장면이 또 바네사 이모네 댁에 갔을 때 바네사 이모가 만든 케이크를 또 정신없이 먹고 또 먹어 근데 그게 너무 예쁘다 막 이런 느낌이야. 그래 먹어 그래 먹어요 또 된다 그러니까 이런 느낌?
그래 저도 그 장면이 가장 좋았어요.
아 정말?
로맨틱한 장면은 아니었지만 실제 연인 사이 있을 법한 장면이다라 싶었던 게 과일 중간에 사 먹는 장면. 근데 심지어 걔가 그렇게 잘 먹는데 예뻐 날씬하고
살이 안 쪄 팔이 너무 가늘어. 오 그럴 수 있겠다.
그리고 저는 근데 얘가 그냥 단순히 젊고 예쁜 여자는 아닌 것 같고 되게 센스 있는 애잖아요.
아, 그렇죠.
그냥 그렇게 약간 남자도 그렇게 약간 당한다고 하죠. 이렇게 약간 이렇게 갈굼 당하는 거를 좀 좋아하는 남자인 것 같은 거예요. 그래서 아니 그렇게 당신같이 지루하고 우울한 남자 어떤 여자가 좋아요? 이런 식으로 비아냥거리며 네가 좋아해 봐봐. 네가 나를 안 해? 약간 이런 느낌? 그래서
아니
근데 여러모로 이 남자가 아니, 이 여자한테 막 반하는 순간들이 진짜 계속 나타나는 거예요.
아니 이게 반하는 지점들이 여러 가지가 있었는데 네. 스탠리는 왜 청문대에서 아무 짓도 안 했을까?
그때까지만 해도 이 남자는 자기가 없어요? 이 여자를 좋아한다는 걸 자각하지 못하고 있었어요. 그렇지 않았어요? 그래서 댄스 파티가 있을 때 이 여자가 갑자기 이제 고백처럼 얘기할 때 되게 황당해하잖아요. 왜 나를? 나 남자로 봤어? 막 이런 느낌으로
여자를 안 보였을까요?
그거를 평생 동안 부정해왔던 그쵸, 어떤 상대잖아요. 그쵸,
갖고 왔던 평생 동안 유지해오던 그 레셔널 이 남자의 인생관은 레셔널 얘기잖아요. 이성.
이 여자는 정말 리즈너블하지 않은 여자인데
이 여자는 나랑 맞는 여자가 아니라고 계속 아마 밀어냈지만 무의식 속에선 이미 이 여자를 그래서 그걸 자각하는 장면이 이모랑 있을 때잖아요.
그치.
이모랑 그 순간, 이모가 이제 뭐 이렇게 드시고 있었는데
유레카. 나 얘를 좋아하는구나.
되게 괜찮은 남자 같아요. 얘기 들어보니까.
그래서 오히려 나는 그 장면이 더 인상적이었어요. 그 이모가 일부러 이제 소피 험담을 하잖아요. 근데 험담을 들으면서 이제 반대급부로 오히려 이 여자를 이렇게 옹호하고 변명해주고 두둔해주고 이러면서 이제 본인이 깨달아가는 그 과정. 원테이크로 간. 그게 그나마 난 좀 기억에 남아요.
그리고 이 남자가 로맨틱하게. 그 캐트리지를 되게 비난하는 장면이죠. 쟤는 언제까지 저 청승 맞은 노래 계속
청승 맞아. 나 그 청승이란 단어 너무 좋았어.
저는 그 남자들이 그럴 때 좀 예뻐요. 나한테 되게 어필하려는 남자 있죠. 그러니까 반드시 꼭 그건 아닌데 아니면 내가 마음에 저 남자 되게 멋지지? 라고 남자친구한테 얘기하면 야야야 쟤 되게 구려워지 봐 엄청 구리지 마 저 신발 신은 거 봐 되게 센스 없지 마 이렇게 하는 거 되게 귀여운 거
귀엽죠
은영쌤 저번부터 느낀 건데 약간의 그 남자다운 허세를 좋아하는구나
그런
그러니까 그거 보는 거 되게
남자다운 허세 그 과하지 않은데 되게
뭔가 이렇게 눈에 보이는 허세
5살에서 10살 정도 사이에 남자들이 잘하는 남자 아이들이 막 잘하는
그거 허세를. 너무 좋아해요 너무 예뻐
그렇네요 말 듣고 보니까
그러니까 진짜 남자를 좋아하는 거예요 저는
진짜 싶으신 분 있으면 카페에 글 좀 남겨주세요.
그러게요. 저 좀 외로운 것 같아요. 이제 인정하려고요.
우리
제가 40살 넘은 남자한테 자꾸 반하면 안 되잖아요.
안 돼요. 아니, 그러지 마. 자꾸 그러지 마.
저는 얘기하면 안 되죠.
그러지 마. 오늘 인터뷰하고 그런 거 하지 마.
아니에요. 그 얘기하면
그러지 마.
어쨌든
오늘도 그래서 매직 인 더 문라이트 이 영화 가지고 한 시간 거의 넘었어요. 한 시간 넘게 정말 많은 얘기 우리 또
했네요.
네 개별적인 뭐 또 연애관도 나오고 많은 얘기했습니다. 마무리 하기 전에 우리 다음 주 정말 처음으로 예고편을 말씀드릴 수 있게 됐어요.
저희가
드디어 준비했습니다.
이 리듬 좋은데요? 은혁 씨 리듬.
저희가 정했다는 거 아닙니까? 제가 언제나 늘 다음에는 뭐 해요? 그쵸, 맨날 맞아, 이렇게 얘기하다가
이번에 이렇게 단 거의 몇 초 만에 의견 합의를 본 배우가 있습니다. 영화가 아니라요.
가세요.
어이.
가세요. 가세요. 자유의 언덕.
자유의 언덕이 곧 개봉하죠.
네.
네.
저희가 사랑에 맞게 가세요.
네, 가세요. 님의 카세료 님의 그 전작부터 시작해서
온도니 아이시대로요
아이고요 그럼 마지막으로 우리 음악 소개하고 이제 마무리할까요?
네. 무슨 음악을 들어야 할까 그랬는데 문나이트가 나오는 바람에 매직 인 더 문나이트와 이름이 비슷한 댄싱 인 더 문나이트
좋습니다 영화 들으시면서 저희는 다음 또 4회에서 뵙도록 하겠습니다
네 들으시느라 고생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We get it almost every night When that moon is big and bright It's a supernatural delight Everybody's dancing in the moonlight
around and